좋은 아침입니다.
들리나요?
알로, 알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땅끝 칠레에서 왔습니다. 한 여름에서 겨울로 오니까 정말 좋네요. 겨울 눈을 못 본 지가 정말 십몇 년이 됐는데, 물론 중간에 한 번씩 와서 보기는 했지만, 확실히 저는 겨울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 나라에 가서 있다 보니까 정말 이 겨울이 좋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잊고 살았는데 다시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좋고요. 정말 오랜만에 또 다시 제가 몸담았던 교회 찾아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말씀을 좀 제 간증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저희 가족입니다. 삼남이고요. 이 바쁜 세상에 뭐 뜸들일 것 없이 새놈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이제 올해 26살이 됐고요. 둘째가 25살이고 셋째가 23입니다. 큰 아들은 지금 여기서 지금 메디슨에서 은행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둘째 아들은 마운트 헤르몬이라는 도시에서 교수들과 또 친구들과 창업을 해서 3D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아빠가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선교사로 전향해서 호주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떨어져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냥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아직도 아이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땅끝을 보다 혹은 땅끝을 향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일까요? 이것을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갈 수 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끝이 어딜까요?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끝에 대한 정의를 조금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이 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땅으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 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 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지평선을 좀 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과 무엇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온전한 목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At one point, everyone thought the earth was flat. 어떤 한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면이라고 생각한 이 생각이 언제까지 지탱되었나요? 혹시 아세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이 평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땅끝의 개념과는 틀렸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땅끝이라는 지역을 알고 있었죠. 그죠? 왜냐하면 지구가 평면이기 때문에 끝에는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 끝은 어디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의 땅 끝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땅 끝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진 세상이 있었죠. 어떤 세상이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로마서 15장에는 세 번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스페인을 가야 되겠다. 스페인을 가야 되겠다. 스페인을 가야 되겠다. 왜 스페인을 가야 되죠? 스페인이 땅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페인을 지나서 대서양, 지금은 이제 그때는 대서양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대서양을 여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서양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죽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스페인이 저쪽 땅 끝이 서쪽의 땅 끝이면 동쪽은 어디였을까요? 예, 그 당시에는 이미 사람들이 중국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예, 서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크로드는 서기 340년 혹은 430년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기 3000년 전까지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의 무역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미 중국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중국의 문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은 중국을 정복하러 나가서 이 태국과 중국의 접경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동쪽으로는 중국 혹은 일본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페인,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라는 지구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증인이 될 것인데 땅끝까지 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뭘 먼저 가르쳐줘야 되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지구는 둥글단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해줘야죠. 예, 왜 말씀을 안 해줬을까?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했다가는 아마 로마 군인들이 잡아 죽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아마 정신병원에 넣었을 거예요. 진짜. 왜 그렇습니까? 16세기까지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잡아 죽였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현실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생각들은 강박관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예수님이 이제 살고 있던 당시에, 지금 이거는 현재 지도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스페인을 가야 된다고 말을 했을까요? 중국을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어디로 나가죠? 예, 보세요. 빌립은 북쪽 터키 북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러시아 지역으로 가죠. 시몬은 중동으로 나아갔고요. 마태는 파키스탄, 이란의 북부 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바돌로매는 거의 중국까지 가죠. 태국과 중국의 접경까지 갑니다. 도마는 인도를 가고요. 그 다음에 마가는 아프리카를 갑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고 있던 땅끝을 다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죠. 제자들은 어디로 못 가죠? 서쪽을 못 가요. 왜 못 갔을까요? 왜 서쪽을 안 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사정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히브리 사람으로 로마 여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고 말할 수 있었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잡히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아,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은 밧모섬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게 가서 잡혀서 죽고요. 다음에 베드로는 잡혀가서 로마에서 죽지만 예, 바울도 잡혀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죠. 유일하게 야고보만이 바울이 죽은 다음에 스페인을 찾아가서 선교를 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실질적으로 땅끝을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는 다른 거예요. 죄는 다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AD 40년입니다. 폼페니우스 멜라라는 이 로마의 군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세계 지도입니다. 보시겠어요? 스페인, 중국, 아프리카예요. 이것은요, 1145년의 세계 지도입니다. 여전히 스페인, 중국, 아프리카입니다. 1459년 프라마우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세계 지도입니다. 항해사죠. 여전히 스페인과 중국과 아프리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제가 이제 남미에 가게 되면 남미에 가면 늘 이 가슴 아프게 우리 남미에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동원할 때 이 말을 얘기해서 여기서 빠지는 게 뭐가 있는지 보이시죠? 뭐가 빠지죠? 이 아메리카 대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천 몇백 년 동안 잊혀진 채로 살고 있던 존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언제 세상이 둥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난 마젤란, 우리 그 나라 사람들은 마갈란이라는 사람이 152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예요. 마젤란 라우트. 그래서 1519년부터 22년까지 3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아, 지구는 평면이 아니라 둥글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그래서 마겔란이 이런 세계 지도를 그립니다. 드디어 나타나죠. 아메리카 대륙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종교 재판이 죽을까 봐. 우리가 잘 아는 예, 갈릴레이 갈릴레오. 예, 1634년 이 사람이 죽을 뻔하잖아요. 종교 재판에 불려가지고 네가 말하는 지구의 자전설, 지구가 둥글다는 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죽을까 봐 아니요. 그러고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자기가 연구한 모든 연구들을 자기 친구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친구가 갈릴레이의 업적을 책으로 내요. 그만큼 살벌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들이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가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는 능력은 있었으면 안 돼, 존재했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뭡니까? 교만. 그러니까 내가 싫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내가 싫다고 해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비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이 편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리가 비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는 죄가 아니에요. 무엇이 죄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마치 그것이 절대이냐, 그 이상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 박스 속에 갇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니까 이거 뭐야? 그러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나의 유한적인, 제한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들을 제한하는 것.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재미있냐면은 이건요, 이 명나라 시대 세계 지도입니다. 명나라 세계 지도에 보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이 마젤란은 1522년에 이 세계가 이 지구가 둥글다고 그랬는데 이 명나라 사람들은 이미 세계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호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 강, 민족의 이름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명나라가 어느 시대입니까? 1400년입니다. 122년 앞서갔어요. 마젤란보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러다가 1966년에 과학의 경험주의, 이 과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고 있는 이론을 갖다 이론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구가 둥근데 진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루너 오비터라는 이 로켓을 발사합니다. 1966년이죠. 수백만 불을 들여가지고 발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 루너 오비터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구를 찍으라. 지구를 찍으라. 그래서 올려 보냈어요. 근데 찍혔습니까? 안 찍혔습니까? 이게 지구가 아니라 이게 달입니다. 이게 지구예요. 이 지구가 이 달의 그림자에 갈려가지고 반밖에 안 나온 거예요. 어떡하죠 이거?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972년 아폴로 12호가 드디어 지구의 모습을 찍어보니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사람들이 증명한 적이 언제라고요? 57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The Earth is globe. 둥글다. 그 말에서 뭐가 나오죠? Globe. Globalization.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글로벌 시대가 시작돼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구가 둥글다는 이 사실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깨우고 비즈니스의 상상을 깨우고 학문의 영역을 깨우고 다 깨뜨려버립니다. 놀라운 발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페이스북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인터넷을 모르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이것이 절대성을 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제안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사람들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와 악의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개척자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지경을 벗어났던 사람들이에요. 미지의 세계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무엇으로 대해서 형성됐냐면 스테터스 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다다라는 이 생각을 깨뜨렸던 사람이에요.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도전했던 사람이고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새로운 상황들, 새로운 관계들, 새로운 방식들,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갔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럽니다. 그래서 가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듭니까?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석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다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영역들이 아니라 내가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라. 네가 해라. 정복해라. 네가 다스려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 제가 미국을 떠날 때 2002년도에 이제 미국을 떠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002년도에 바로 이곳입니다. 메디슨에서 어떤 한 갑부가 200만 불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200만 불의 상금을 걸어서 도대체 오늘날 이 그 대학생 그리고 이 뭐라고 그랬죠? 이 유니버시티 타운 대학생들과 이 전문인들의 사회 가운데서 왜 사람들이 스테터스 코를 가질까를 연구해라. 연구해가지고 좋은 논문이 나오면 200만 불 상금을 주겠다고 나왔어요. 아, 굉장하죠. 그래가지고 막 여기 있던 뭐 IVF, 다음에 CCC, 다음에 우리 제가 사회가는 와웸 뭐 선교단체들이 엄청 그것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막 됐어요. 막 이렇게 막 논문도 내고 해가지고 드디어 한 단체가 걸렸어요. 그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전 세계 대학 복음주의 연맹들이 이 메디슨에 다 있는 거 아세요? IVF 그 세계 본부가 여기 있고요. CCC 인터내셔널 네트워킹 오피스가 여기 있고요. 저희 YM의 저기 뭐야 그 저희 선교 본부가 여기 있고요. 또 여기 대학 사역들이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야, IVF가 탔어요. 200만 불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만 불 탄 그걸 갖다가 이제 발표하는 거 하루 제가 들어올 간 거예요. 위튼 칼리지에서 이제 발표하는 걸 들으러 갔어요. 정말 야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늘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가지고 200만 불 탄 정말 재미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재정, 두 번째 허락이다. 첫 번째 재정이고 두 번째로 허락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첫 번째는 재정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이 대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학자금 때문에. 론 갚아야 돼요. 론 갚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적어도 30만 불에서 60만 불의 빚을 지고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일하면서 30만 불을 만약에 자기가 론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5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20살 때 은혜를 받았어. 아,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도 론을 필요하니까 론을 막 썼어요. 끝난 다음에 나가려니까 론 갚아야 되잖아. 론을 갚고 나가자고 보니까 60세가 돼도 70세가 못 나가는 거예요. 론을 못 갚는 거예요. 재정이에요, 재정.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학 사역, 대학교를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대학생들에게 좀 재정관리법 좀 가르쳐줘라. 빚지지 말아라, 빚지지 말아라. 크레딧카드 좀 다 잘라버려라. 재정에 한번 발 묶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 재정으로부터 자유해라. 여러분 재밌는 거 모르시죠? 보이시죠? 한 청년의 고민 있죠? 선생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계명을 지켰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 참 착하구나.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뭐예요? 재정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렇죠? 반대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 이 두 가지예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싶고 못 가고요. 이 돈을 처리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빚을, 빚 내면 안 되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먹여 살려줄게. 먹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좀 가주실래요? 모잠비크에 가가지고 좀 살아주세요. 가주시겠어요? 좀 북한에 좀 가주시겠어요? 좀 시베리아에 좀 가주시겠어요? 아니 돈 걱정하지 말라니까? 혹시 좀 손 좀 들어줘요. 저 좀 만나실 분. 제가 가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돈 걱정, 진짜 돈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주님이 말씀하신 좀 가주세요. 여러분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걱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은 돈입니다. 재정이에요. 결혼한 사람들은요 더해요. 이 엄청난 압박감이에요. 그래서 저희 모든 대학 사역에 있어서 대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미나가 뭐냐면 재정의 청지기. 어떻게 재정들을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빚지지 않고 학문할 것인가. 학교를 졸업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뭐냐면 허락이에요. 이 허락인데 이게 누구 허락이냐. 아시아 사람들은 부모의 허락이에요. 부모가 안 내버려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부모의 허락이에요. 청년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 대학교를 한 다음에 여러분 선교사 되실 자신 있으세요? 그 순간 이 위에서부터는 아마 이 남미는 조금 틀려요. 남미는요 믿는 사람들은 목사예요. 목사. 목사의 허락이에요. 목사가 안 돼버려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허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한참 다른 청년이 있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따르라 그랬더니 내가 먼저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친구가 지금 장례식장에 있어요? 장례식장에 있습니까? 지금 장례식장에서 지금 막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쫓아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는 법은 없어요. 뭡니까? 이 친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죠? 부모님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 우리 부모님 죽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제가 말씀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제 어릴 때부터 정말 친한 형님이 계세요. 저랑 한 20년 정도 통일되시는 형님이 계세요. 우리 제 큰 형님의 친구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제가 한국을 갔다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40년 만에 만났어요. 신세계 백화점 밑에서 푸드콜트에서 정말 만난 저녁을 사주셨어요. 먹고 커피를 마시고 갈래더니 아, 신재야 좀 앉아봐. 나 기도 좀 해주고 가라. 그래서 어이 형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올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휴 죄송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97살 97살을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형님이 지금 7순이세요. 7순. 와, 97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칠순, 벌써 2년 전이니까 72세 되신 분이 재산 다 처분하시고 회사 파시고 캐나다에 가 계세요. 선교사 준비하고 계세요. 화학자셨어요. 정말 놀라운 두뇌로 자기는 병만 보면, 질병을 보면 아이디어가 돌아서 내가 빨리 선교지로 가서 의사로서, 약품공학자로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너무 많으셨대요. 부모님이 안 내버려 두신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 재단, 돌아가시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12살 된 예수님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지 자기 부모에게 당당하게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요? 왜 저를 다른 곳에서 찾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동사는 정말 재미있는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제자를 어떻게 삼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제자를 삼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온 천하 만민에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과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다 별개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26일 동안 다섯 나라 10개 도시를 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가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에요. 26일 지나면 다섯 나라 10개 도시 끝! 자, 그러면 제가 지난 26일 동안 제가 그 나라 다섯 개 나라 10개 도시를 제자 삼고 왔나요? 아니에요. 저는 가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누구가 삼죠? 제자는 누가 삼을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제자를 삼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관계가 필요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long-term process예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이 가능해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과학과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예술과 교육과 미디어와 그리고 종교 혹은 교회, 선교사로서 혹은 가정과 관련된 이 모든 사회의 영역 가운데서 들어가서 좀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인지, 어떻게 정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인지, 어떻게 문명을 개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예술인지, 어떤 것들이 정말 사람들을 증진시키는 교육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르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깨어져가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인지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것은 목사가 못해요. 목사만 못해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 영역들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제한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캠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생활의 어떤 부분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농업이든 상업이든 학문의 영역이든 예술이든 과학과 기술의 영역이든 인간이 가는 모든 삶의 영역의 일들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 섬김이기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표현으로 드러져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여야 한다. 이 세상에는 제가 가고 싶어도요, 제가 갈 수 없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 아세요? 이 세상에 제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은 약 47%에 되는 나라들을 제가 못 들어가요.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회의 모든 영역에 종사한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 사회의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서 내가 이것이 나의 핵심으로, 내가 정치인으로, 내가 교수로, 내가 예술인으로, 내가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종교인으로서, 내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보여주겠다. 내가 가르치겠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의 선택이 너무 제한적이죠. 언제까지 우리의 선택이 미국이어만 하죠? 언제까지 우리의 선택이 한국이어만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선택이 서울이어야만 하죠? 좀 다른 나라는 안 되나요? 남미는 좀 안 될까요? 중동은 좀 안 될까요? 아프리카 쪽은 안 될까요? 97%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게 필요하다는데,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가세요? 필요 없는 곳에 왜 자꾸 우리의 인생을 드리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필요의 장소에 우리의 선택의 여지를 조금 열면 안 되나? 가는 곳곳마다요,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교회나 사회 가운데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취향의 폭을 조금만 열면 안 될까요? 세 번째 동사는 볼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봐라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영어로는 behold 돼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더 직역하면 see라는 거예요. 봐라. 근데 이 그 헬라어에는요, 세 가지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멀리서 좋은 경치를 이렇게 구경하는, 보는 거, 경치를 보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사람 얼굴 샘샘이를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렇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네, 이런 옷을 입었네, 이렇게 말을 하네,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보는, 보다라는 것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봐라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눈에 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보면 절대 안 보여. 그래서 내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만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봐라, 봐라.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뭘 볼 수 있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뭐냐면은, 여러분 좀 그런 거 있죠. 아, 선교사니까 그렇게 그런 삶이 일어나지. 기적 얘기하면, 아, 선교사니까 뭐 기적 나지.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전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길을 열어주심, 상황이 바뀌는 것들. 아니,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보이시나 보이죠?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나 같은 인생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 주위에 두셨는지 안 보이시나 보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현상들과 나의 상황들이 바뀌는지 안 보이세요?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요? 선교사들한테만 보이는 눈길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봐라, 봐라. 그건 명령이에요. 가라, 명령이고, 제자를 삼아라, 명령이고, 봐라, 그건 명령이에요. 좀 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냥 타부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갖다가 보지 말고 좀 정확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는지 좀 봐라. 제가 2012년에 제가 보니까 설교한 날짜를 보니까 2012년에 여기 와서 제가 그 설교하면서 제가 그 소개했던 자매, 많은 분들이 이 자매의 얘기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세대가 바뀌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대학교를 들어오자마자 사람을 잘못 만나서 복음을 받았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훈련을 잘 받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떻게 레디컬하게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 훈련을 받는 일. 하루아침에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왜? 그랬더니 부모가 이혼하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부모님들을 좀 섬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섬겨라. 그리고는 제가 용돈 차비까지 줘서 보냈습니다. 이 자매가 간 다음에 일주일 만에 집을 가출했어요. 이 가출해가지고 그 부모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야. 리네이 당신한테 다시 왔냐고. 아, 안 왔다고. 이 자매가 이 편지를 놓고 갔어요. 그 편지예요. 저는 부모님께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학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저의 가장 중요한 대학 시절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껏 발견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세요. 라는 노트를 딱 남기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걔 핸드폰으로. 야, 니네 집 어디냐? 그랬더니 26시간 떨어진 도시에, 페레이라는 도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거기서 전도하고 있대요. 대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 데려가서 예수 믿고 아이들이랑 같이 교회 데려가서 교회 인도하고 있다고. 너 지금 나한테 부모님 때문에 간다며? 그랬더니 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결정에 대해서는 너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더니. 그래서 뭐 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돈 털어가지고 그냥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데가 26시간 떨어진 베리가에서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God bless you.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필요하면 연락해라. 조금 있더니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로 넘어가요. 얼마 지나 않아서 기도해 주세요. 저 페루로 넘어가요. 조금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볼리비아로 넘어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칠레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요청.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강도를 만났어요. 다 뺏겼습니다. 칠레에서 아르헨티나 넘어가다가. 그래서 헌금해서 또 보내줬어요. 조금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파라과이로 넘어가요. 기도해 주세요. 우루과이로 넘어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브라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 강의차 갔다가 만났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난 후였어요. 뭐 하고 있냐? 그 자매에게 제기한 말. 지난 1년 2개월 동안 찾아갔던 마을과 부족 숫자가 333개. 자기가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3,000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이 시간에 이런 것 해보고 싶대요. 지금 뭐 할 건데? 하나님께서 모잠비크 가라고 말씀하셨대요. 모잠비크에서 성적으로 그냥 학대받고 있는 그 여자들을 향해서 사역하라고. 그래서 모자 돈이 있냐? 돈 없대. 기도해 줬어요. 얼마 헌금을 해줬는데 그까지 됩니까?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와서 할렐루야. 자기네들이 자기가 강도 만나가지고 넘어가는 아르헨티나와 저기 칠레에서 아르헨티나 넘어갈 때 강도 만났을 때 영국에서 온 어떤 부부 관광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연락을 하다가 영국 부부가 그랬대. 너 지금 뭐하니? 그랬대. 아 지금 나 모잠비크에 가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내가 그때 재정 대줄게. 그래서 그 재정으로 갔어요. 그럼 모잠비크에서 또 사역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연락해 기도해 주세요. 저 캄보디아 갈 거예요. 캄보디아들은 또 왜 전 세계에서 여자들이 제일 많이 거리의 창녀, 거리의 여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3년 있다가 콜롬비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만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졸업할 때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2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자매가 콜롬비아에서 제일 좋은 회사죠. 코페트롤이라고 증류회사입니다. 석유 증류회사인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은혜롭게 사역을 뭐 일을 잘 재밌게 하는데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기도해 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콜롬비아 증류회사에서 중동에 있는 나라하고 MOU를 맺어서 오만이라는 나라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보내달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올 때는 이제 시니어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배라고 그러나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자. 갈래? 노. 갈래? 노. 갈래? 노. 갈래? 노. 근데 말단 지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기한테까지. 아무도 안 가겠대.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오 하나님 제발. 왜? 자기가 그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오만이었대. 제가 중동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섬림자들이 다 노. 그래서 말단 1년 된 자매에게 떨어졌어요. 갈래? 예스. 그러고 갔어요. 자매가. 이거 되나? 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Freeze? 그래서 오만에 갔어요. 네, 나와 있어요. 오만에서 이 얘기하다가 자기가 처음으로 오만의 전통 복장을 사서 입은 날 제게 이틀 전에 보낸 편지예요. 따끈따끈한. 읽어드릴게요. 읽으셔도 돼요. 오만의 48번째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 나라가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땅에서 보낸 저는 더 이상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있는 저로서는 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셨구나 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교만을 낮추시고 나의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날마다 내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오만의 정통복을 사서 입으면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이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준 오만 사람들을 존중하며 내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만, 나의 사랑, 나의 인생입니다. 올해 27살입니다. 봐라. 이것이 이 자매에게만 가능할까요? 이 자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간증 아닌가요? 저희가 콜롬비아에서 10년을 마치고 칠레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지금 이제 칠레에 간 지 3년이 됐는데 칠레에 가려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아 하나님 칠레 너무 멉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게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멀다라는 거니? 여러분, 제가 어디서부터 멀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칠레 너무 멀어요. 어디서부터 멀다고 생각했을까요? 미국에서부터. 저희 미국 시민이고 미국에 집이 있고 아이들도 있고 콜롬비아는 가깝거든요. 두 시간이면 가니까. 근데 칠레는 한국보다 멀어요. 15시간. 하나님 너무 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안정감이 미국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안정감이 콜롬비아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고 싶은데 좀 엄두가 안 나요. 10년 전 했던 사역을 내려두고 또 개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제게 사인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국제 우리 리더십 회의에 갔어요. 이제 리더십들이 23명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훈련 받고 있던 젊은 애들 DTS 받는다고 막 10대들 20대들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17살짜리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애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지에 와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더니 다짜고짜 제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이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사역을 하실 거래요. 두 번째로 선생님을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아이들과 관련된 사역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뭐 이상한 머리에 뭘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사역을 하시는 걸로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제가 딱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가 상관 아무것도 없다 이놈아. 그랬어요. 왜 저는 제 사역이 이제 대학생들, 전문인들 사역인데 가족, 싫어. 애들, 상관없어. 그러고는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칠레를 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무슨 사회 가고 있게요? 가정사회 가고 있고요. 버리신 아이들 모아서 학교사회 가고 있고요.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건 누군지 아세요?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모아서 사회 가고 있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희가 칠레로 가기로 결정한 날 우리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칠레로 가기로 했단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저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2009년도에 저희 가족들이 28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남미를 모든 나라들을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칠레에 딱 도착했을 때 도착한 날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11살, 뭐 12살, 뭐 13살 그럴 때였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배를 하는데 그렇게 막 뭐 예언 기도를 했대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가 언젠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사역을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대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칠레를 가겠다고 딱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가 칠레를 가신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 듣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뭘 기다리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그렇게 살까? 진짜 콜롬비아를 두고 또 이곳까지 또 올까? 우리가 잘못 들었나? 잘 들었을까? 그게 늘 마음의 고민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듣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순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대를 향한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가라. 좀 제자를 좀 삶아라. 그렇게 좀 살아다오. 그리고 좀 봐라. 우리 인생이 단순하게 이 짧은 시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일으키실 놀라운 생명의 사역들을 내가 하고 있는 영적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축복된 아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연약한 인생들인데 이 세상 우리 멋대로 살아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남은 여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